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0일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이내 조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중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약 탈퇴 언급에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다면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이는 미국이 그 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라며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 역시 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 워싱턴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클링턴 전 대통령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조사를 했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 주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의 유해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 열리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앞으로 90일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이행을 자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경제무역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특정 사항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차 경영진을 만났다며 모든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독일차 경영진들은 면담 분위기가 좋았으며 독일차에 대해 당분간 관세를 매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측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모든 조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독일차 경영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 또는 경제참모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이후 폭스바겐은 대변인을 통해 테네시에 있는 기존의 공장 외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are not abandoning international leadership or our friend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이 아직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까지는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 지역도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들을 결집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할 것을 예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대북 압박에 동참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are not abandoning international leadership or our friend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deed, quite the contrary. Just look, as one example, at the historic number of countries which have gotten on board.
폼페오 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독일 마셜 펀드 주최 행사 기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국제사회 지도력이나 국제사회 체계 속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동참한 나라들의 기록적인 숫자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No other nation in the world could have rallied dozens of nations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o impose sanctions on the regime in Pyongyang. International bodies must help facilitate cooperation that bolsters the security and values of.
그러면서 미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평양에 있는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수십여 나라들을 결집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할 것을 예고하면서도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While Russia is responsible for the demise of the treaty, many other states, including China, North Korea, and Iran, are not parties to the INF treaty. This leaves them free to build all the intermediate.
조약이 종결되는 데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이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모든 종류의 중거리 미사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폼페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reason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cede this crucial military advantage to revisionist powers like China. In particular when these weapons are being used to threaten and coerce the United States.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과 같은 수정주의 국가에 중요한 군사적 이점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무기들이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강압하는 상황에선 특별히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전 시절인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는 두 나라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에 탄도와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배치,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다음 회담에서는 싱가포르 약속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경영자협회 연례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북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이날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사항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완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해 문을 열어놨고 북한이 거기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다음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볼튼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며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당시 오찬에서 김 위원장이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 강경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화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회담 개최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신뢰한다며 1차 회담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비핵화 첫 번째 단계에도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tried that before. We've had a summit and we haven't gotten to the first phase. So I'm not sure why you would have a second summit without getting to.
카딘 의원은 4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라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은 이미 1차 정상회담에서 이를 시도해봤으며 현재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I think it's always good to have conversations, but I do think a summit is premature because there's been no real progress since the
대화하는 것은 늘 좋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이후로 진정한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전략 제시 등 가장 첫 번째 조치들을 취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며 이런 조치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매우 눈에 띄는 회담이 있기 전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from the first summit, in the absence of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the depth of commitment of Kim Jong-un, you shouldn't gift him with another summit.
메넨데즈 의원은 1차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대한 준비와 김정은이 한 약속의 깊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또 한 번의 회담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a summit has to be prepared for at the end of the day. You have to understand the depth of willingness of Kim Jong-un to actually move forward. You have to understand whether or not we can...
회담은 회담 이후를 대비해 준비돼야 하며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그 깊이를 이해한 뒤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합의된 정의조차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선결되기 전 정상회담 개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I'll leave that to them. I think I'm all for discussions to take place between ourselves and in North Korea. I know the first one was more of a public relations.
코커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자신은 미국과 북한 간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홍보용 상황에 더 가까웠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결과 매우 인상적이고 진지한 인물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들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북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한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100% 자신과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협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딘챙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I think what the president is certainly hoping for is that China will do more to actually press North Korea to come clean, provide a list of its nuclear facilities, nuclear material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확실히 바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직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협력 의지와 영향력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이 완전히 협력할 만한 북한 관련 사안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이나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ould like to avoid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or the increased tensions, but I don't know that it means more than that.
북한의 경제적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온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China is a source of economic survival for Pyongyang and ultimately its security guarantor.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지만 한계가 역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Right now the U.S. is insisting on very substantial, significant North Korean nuclear concessions before.
미국은 제재 완화에 앞서 북한의 크고 중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런 접근을 현실적 방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에겐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입장을 미국이 계속 취하는 한 중국의 협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세이머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거나 미국과 공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hina's main interest is in avoiding increase in tension. So as long as Kim Jong-un
중국의 주된 관심은 긴장 고조를 피하는 것인데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고 중국의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의 군사훈련이 유예되는 현 상황을 중국은 상당히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챙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미북 간 거친 수사가 오가지 않는 현 상황에 익숙해졌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얼마나 미국과 협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은 중국이 할 수 있는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인데 중국은 이미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싣는 등의 여러 수법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삭간몰의 존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출간된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보고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짚은 것이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리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삭간몰 등 북한의 비밀기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먼 선임연구원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비공개 컨퍼런스 참석 후 VOA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비밀기지 운영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도 별다른 희생을 치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se sites are still operational and there's a number of them across the country, and that's all important information for people to realize.
엘리먼 연구원은 또 삭간몰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로 인해 당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CSIS가 내놓은 미신고 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 나온 삭간몰의 존재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현존 위협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obviously has been working on and these are ongoing missile bases and missile program. We're just saying that it's ongoing. That threat is still there.
북한은 분명히 아직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이를 지적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public to know.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이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로라스톤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과거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노동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m familiar with the fact that in the past China certainly accepted a large number of laborers from North Korea.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4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에 관한 중국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행동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최근 정보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노동자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로 파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worked with our like-minded partners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as to ensure that the laborers.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노동자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최근 정보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이를 받아들이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subcommittee, we also held two hearings on North Korea, examining the shift from strategic patience policy of the last administration to the maximum pressure.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드너 의원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올해 동아태 소위원회는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이번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두 번의 대북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greed that clearly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to achiev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required.
이어 미국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 분명히 많이 남아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독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새 의장국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과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나라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이 내년부터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4일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어떤 나라가 맡게 되느냐는 BOA의 질문에 독일이 차기 의장국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공식화되는 건 내년 초라면서 각 이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장국을 선정한 뒤 연초에 이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따로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반대 없이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이는 모든 이사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 등을 담당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재 네덜란드 대표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올해를 끝으로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 자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돼 202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입니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제재 결의인 1718호에 따라 설립돼 1718위원회로도 불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독일과 네덜란드 이전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주로 유럽 나라들이 이끌어왔습니다. 독일은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왔던 나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에서 각국의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일 것을 권고하자 베를린 주재 북한 외교관을 절반으로 감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 14명이었던 북한 외교관은 지난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외교 공간을 이용해 임대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도 대사관의 불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부터 매달 약 4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언론 등은 북한 대사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북한 측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독일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은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인권을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수감자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기본적인 권리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족이란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즉각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사회가 압박을 지속하고 내부 실태를 외부에 계속 폭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가즈 전 의장은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반부패 인권 개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ifficult to plan any strategy on such a closed system. And we have the same problem with Venezuela and in current days with Nicaragua.
우가지 전 의장은 3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 미 대륙 간 대화에서 인권과 부패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 참석 후 VOA 기자 만나 베네수엘라 등도 북한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 정권은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다자간 기구에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고 참여를 허락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There are dictatorships that don't allow even the presence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it's very reduced space like China too for civil society.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is has to be done from the outside. Try to put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Try to obtain information from
외부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부 실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며 이를 폐쇄적인 시스템이 조금씩 개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가지 전 의장은 또 국제투명성 기구는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매번 북한을 지목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has been ranking North Korea as one of the worst countries in the world. Now Venezuela is exactly in the same situation.
이어 현재 베네수엘라도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체제의 폐쇄성과 낮은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 결핍 때문에 부패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공간이 없을 경우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부패에 맞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이런 정권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 인권 개선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의 폐쇄적 성격 때문에 ICC 회부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의 압력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이 사회를 조금씩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국가별 연례 부패인식지수에서 5년 연속 북한에 최하위 점수를 주는 등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나라 중 한 곳으로 북한을 지목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가 붕괴돼 이미 추가 실험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들의 분석을 근거로 한 일본 언론의 해석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근 지역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충분했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고성능 폭탄 실험이 아닌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지진학자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마지막 핵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작년 9월에 있었고 당시 그러니까 실험 직후에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건가요? 언론에서는 뭐 작은 지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 관측을 하셨죠?
그렇죠. 지진파로만 관측했죠.
어떤 충격이었습니까?
이제 핵실험을 작년 9월 3일에 하게 됐는데 시간이 GMT로 0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 핵실험이 크니까 큰 공동이 생겨요. 파괴된 지역이. 그래서 한 8분 30초 경과한 후에 지진파가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아 이거는 핵실험은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핵실험에 의해서 생긴 큰 공동이 붕괴져 내려서 지진파가 발생했다. 규모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아무튼 뭐 8분 뒤면은 직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핵실험하고 나면은 그런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좀 작으니까 핵실험들이.
네.
작년 9월 3일에 북한의 핵실험은 다른 나라들의 여태까지 한 것들 지구상에서 지금 한 2천 개 남짓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게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이 크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못 견디다가 한 8분쯤 지나서 무너져 내리는데
네.
작은 경우에는 조금 무너져 내린다고 치더라도 관측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박사님 연구팀 관측으로는 핵실험 8분 뒤에 일어난 그 붕괴 말고
예.
그 뒤로도 지진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일 후에
네.
9월 23일에 규모가 3.5 이상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USGS나 중국이나 다 관측이 돼가지고 그 발표가 됐죠.
그럼 그 지진은 그럼 딱 그 풍계리 핵실험장은 아닌 건가요? 그 인근으로 봐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바로 같은 장소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척 흥미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한 수개월 걸렸죠. 한 2, 3개월 후에 관측된 것을 분석해보니까 그 핵실험장은 아니고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떨어진 만탑산 인근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한 4, 5km 됩니다.
네. 그런 관측은 그러면 어떤 시설을, 그러니까 관측소를 통해서 관측한 데이터입니까?
지진 관측소가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네.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흑룡강성의 목단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단장이라는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가 370km가 됩니다. 남한에 가서는 이제 속초, 간성, 철원 그 휴전 부분에 있는 관측소들이 있거든요. 지진 관측소들.
네.
거기에 데이터들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거기도 한 400km 정도 내지 500km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규모가 작은 지진들은 관측이 힘들죠.
그러면 그 풍계리 현장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에서 보면 지진 횟수나 그 강도를 더 자세히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횟수가 이제 많아지는 게 규모가 작은 것들이
네.
북한 경계를 바로 지나면 길림성인데 그 북한 경계선에 길림성 관측소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서들은 규모가 한 1.5 정도 돼도 관측이 됩니다.
아, 그럼 그쪽에선 지진이 한 몇 번 정도 난 걸로 관측이 되나요?
그쪽에선 뭐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아,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근데 그 숫자라는 거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네.
규모가 3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네.
뭐 규모가 2.5 이상 되는 게 몇 개다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숫자가 틀릴 수 없는 거는 규모가 3 이상 되는 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앞서 말씀하신 8분 뒤에 붕괴 현상이나 아니면 그 뒤로 일어난 뭐 그게 20번이 됐든 아니면 뭐 80번이 넘든 그런 지진 때문에 핵실험장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요. 일본 언론의 최근 지적은 그 지진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곧 그 핵실험 뒤에 한 8개월 뒤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은 이미 못 쓰는 시설을 마치 공식 폐기하는 척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받기가 당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를 할 때
네.
그 의도가 확실하다면 전문가들을 동반해가지고 이제 확실히 그 폐기된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전문가들은 초청을 안 하고 뉴스 미디어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자세히 첫째로 모르는 것이고 둘째로는 위성사진으로 봐가지고 만탑산 정상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갱도가 4개가 알려져 있는데 1번 갱도는 2006년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갱도가 이제 주 갱도인데 거기서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다 했는데 그 갱도가 2번 갱도인데 그게 북쪽 갱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아마 못 쓰게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비티 콜랍스 됐고 내부가 아마 방사능연소에 오염이 됐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네.
3번, 4번 갱도는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더한다면 거기서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이미 못 쓰게 된 공간이 생겼다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북쪽 갱도, 2번 갱도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2번 갱도에서부터 또 북쪽으로 되는 게 이제 그 지진이 난 곳이고.
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갱도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시네요.
그렇죠. 3번, 4번 갱도는 서쪽에 있는 갱도인데 그쪽은 아직까지 뭐 지진도 안 난 적이 없고 그 근처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진 난 곳이 멀진 않다고 봐지죠.
박사님, 그러면 북한이 지난 5월 달에 외신 기자들 불러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을 때도 주의 깊게 관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그 핵실험장을 폐기할 만큼의 폭파 강도였습니까? 감지하신 게 좀 있나요?
저도 그것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부의 갱도를 입구뿐만 아니고 내부까지 다 망가뜨려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다면 폭발물을 폭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풍계리에선 1톤, 한 1000kg 정도 되는 폭약을 쓰면 무단장 관측소나 남한의 관측소의 지진파가 다 관측이 돼요. 그런데
네.
이번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봐서는 한 뭐 몇십 킬로그램 정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나 갱도는 파괴가 완전히 될 수가 된다고 보여지진 않죠.
아, 그러니까 파장이 감지되지도 않을 정도의 소규모 폭파였다. 그러면 내부까지 근본적으로 폐기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냥 덮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밖에서만 뭐 흙이 막 흙먼지가 날리고 건물들 다 부시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쇼처럼 보여줬는데
네.
실제로 내부 구조가 다 파괴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 다른 나라 핵시설 폭파 현장도 참가하신 적이 있으시죠?
가까이서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는 봤습니다.
어느 나라였나요?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인데
네.
아직까지 핵실험장을 파괴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지는데 중국의 그 롭노라는 핵실험장도 아직도 계속 있고 미국의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도 계속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실험장을 파괴하게 되는데 1990년대에 한 10년에 걸쳐서 다 파괴했습니다.
그때 관측하신 거하고 그러면 풍계리 때와는 다릅니까? 어떤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그때는 뭐 10년에 걸쳐가지고
네.
서서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터뜨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전문가들이 다 가서 보고 다 기록을 했습니다.
폭발 강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보였죠?
강도도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한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그냥 폭발시킬 게 아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관측도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100톤, 100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양인데 그 정도도 넣고 많이 터뜨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는 폭발 강도도 완전히 달랐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규모가 작죠. 그 북한에서 한 것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그 파괴 현장은 거의 지진파가 발생 안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고 봐지는 거죠.
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라몬트 도어티 지구관측소의 김원영 박사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생긴 변화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남북한의 교육이 통일 등으로 통합될 경우 한국 교육자들은 승자 입장의 마음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옛 동독의 교사와 탈북 교사들이 권고했습니다. 또 교사의 권위나 의무, 수업 환경도 남북 간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교사 연봉과 학교 환경은 선진국이 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OECD가 지난 9월 발표한 지난해 기준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15년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 평균 연봉은 5만 3천여 달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적게는 4천에서 많게는 8천 달러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여유가 넉넉합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상상하기 힘들고 오히려 학생의 권한이 많아져 요즘엔 교사들의 통제 수단이 너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교원이 작은 수령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적이고 체벌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연봉은 수십 달러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여서 한국의 교육 환경과는 판이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다른 남북한 교육 환경을 통일로 어떻게 순조롭게 통합할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출신 교사들과 옛 동독 출신 교사는 모두 한국 교육자들의 마음 자세와 준비를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옛 동독 수학교사 출신으로 현재 독일 작센주 교육문화부에 재직 중인 게랄드 하인체 일반학교 종일교육국 국장은 한국인들이 승자처럼 북한의 상황을 재단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e müssen sich Gedanken machen um Demokratisierung in Schule.
과거 독일 통합을 보면 서독의 삶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동서독 간의 승자와 패자 문화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체제 청산 과정에서 사회적 과오와 개인적 잘못을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사안을 획일적으로 판단해 제재하고 해고하는 부정적 사례들도 있었다는 게 하인체 국장의 지적입니다. 그 결과 동독 출신들, 특히 엘리트 계층이 서독과 교류하며 느꼈던 굴욕감과 부당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인체 국장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재건 사업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ür die Zeit muss ich einen Punkt noch benennen, der uns heute große Probleme macht.
북한 출신으로 한국에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교사로 활동하는 이시밀 씨는 남북한이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해야 하지만 동서독보다 훨씬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한 어떤 위화감, 소외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 교사에 비해 동독 교사들이 좀 평가 덜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그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교사들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한의 교사들에 비해서 어떤 여러 면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시민의 어떤 시각이 있을 경우 많은 소외감, 위화감이 사실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 계류가 북한 전역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교사 출신으로 인천의 초등학교에서 통일 전담 교육사로 활동하는 최경희 씨는 한국 교사들이 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사들이 북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감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르친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시밀 교사도 북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것을 전수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 교사들의 재교육이 우리가 북한 교사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남한 사회에 어떤 적합한 교사들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북한 사회를 돕고 북한의 어떤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잘 역량을 강화시켜 잘 세워주기 위한 어떤 도와주고 지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사 재교육의 방향을 이제 제시해 봅니다.
즉각적인 통합보단 점진적인 통합,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사는 또 한국 내 탈북민 학생과 교사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큰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직설적인 화법을 주로 쓰지만 한국인들은 간접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예의상 애들로 한 말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사상교육 교사들을 무조건 해고하기보다 부전공 등을 살려 행정이나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시밀 교사는 아울러 북한 교사 출신 탈북민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 교사들에 대한 민주시민사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권교육, 학생에 대한 인권, 그리고 학생 상담교육, 학생을 어떻게 생활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
독일의 하인체 국장은 동서독 전환 때도 사회주의를 가르친 교사들이 불과 6개월여 만에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르쳐야 하는 이른바 전환 선생들이 있었다고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독 젊은이들은 이미 세상에 대해 많이 깨었고 진보적이어서 이런 전환 교사들에 대해 불신이 많았다며 통독 전부터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인체 국장과 탈북 전문가들은 통일은 준비한 만큼 기다려지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회피하게 된다며 거듭 탈북민 교사 등을 활용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눈 내리는 곳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3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 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최고는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경 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눈 내리고 오후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6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3도. 장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8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눈이나 비 내리겠고 서해는 오후에 눈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4m로 높게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0일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조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MF 조약은 중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약 탈퇴 언급에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다면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이는 미국이 그 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라며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 워싱턴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링턴 전 대통령,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조사를 했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 주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의 유해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열린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 90일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이행을 자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경제무역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된 특정사항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차 경영진을 만났다며 대통령이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독일차 경영진들은 면담 분위기가 좋았으며 독일차에 대해 당분간 관세를 매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측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모든 조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